对那个과정과지금보고있습니다네먼저방문하신분지금부터만나서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호텔경영학박사과정으로오셨다고하는데요홍다현말씀을남겠습니다오늘우리가읽은말씀자예수님이누구를살렸죠그걸보면누가죽었었는데예수님이그사람을살립니다이름이뭘까요
뭐하지
뭐가
뭐
이스위치스
뭐
는라즈러스오케이아 Who are the sisters of Lazarus?
Mary and Martha.
Mary and Martha. Okay, who's the older?
Martha.
Okay. Yes. Lazarus was brother of Martha and Mary. They lived in Bethany, which was about a mile and a half from Jerusalem, from verse 18. 자이렇게예수님께서나사로라는사람이병이들어서죽었는데예수님이가서살리셨습니다 Here's the question. Did Lazarus live eternally or did he die again? 나사로가예수님이살려주셨는데계속살아서천국에갔나요아니면다시죽었을까요 This is a quiz. 너무긴장하지마요준호
He lived eternally?
Eternal
life.
Okay. Bible doesn't say that, but Lazarus, I don't think he lived eternally from that point on. I think he died again. You know why? The people that God raised from the dead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except for Jesus, everybody else, died again. 다시죽어요하나님이살려주셨지만그사람들은역때부터영원히사는것이아니라다시죽었다가죽어서지금어디로갔죠 Where did they go?
Heaven.
Heaven. With whom are they? In heaven. Satan or those people who got raised? Logan again?안들렸어요 What do you say? Louder, please.
God.
God, okay. Yes, they are with God and Jesus. People of God who got raised in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they actually died again. And they are now with the Lord in heaven. And when Jesus returns, what will happen to them? They will rise again.Then they will have the eternal body. They cannot perish. 무슨말인지알겠어요 우리가나사로같은스토리를보면많은사람들이나사로를살려주셨습니까하고그다음생각을안하는데요모든사람들이결국다죽게됩니다성경에서죽지않은사람두사람밖에없죠예수님말고는그사람은에노또한사람은엘리야영어로이름을줄때일자로시작하면좀오래살수있을까요그만해요 용답이고요자모든사람은다죽게됩니다그래서하나님이선지자들이나예수님이나심지어는바울을통해서살리신사람들이끝까지영원히사는게아니라한번죽게돼요왜제가이렇게이상한여러분생각하지않는이상한얘기를하냐면이상한얘기가아니죠 Everybody dies once.And then comes the judgment. 그렇죠그래서9장27절한번죽는것은사람에게정해진것이고그외에는심판이있다라고말씀하고있어요 Everybody dies because do you know why? 왜우리가다죽죠 Logan again
우리가우리의죄를죽을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Yes, thank you. Okay. How many candidates do you want?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다 죽는다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또 wages of sin is death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 한번 죽게 됩니다. 나사 같은 경우는 운이 좋은 건 다 한 건 두 번 죽죠. 좀 독특한 사람이기는 해요. 자, 왜 우리가 다 죽느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무엇이고 무엇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25절에. In verse 5, Jesus said, I am th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예수님이 분명히 shall live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죽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길 바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live.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 살려주셨지만 결국 죽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국 많은 죽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는 부모님들 돌아가실 거고 또 여러분도 여기는 다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시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한 이렇게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약하면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꼭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참 영원하겠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러한 믿음으로 전도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잘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영으로 영원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항상 믿음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생님과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선한 목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하며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한 목자로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마지막 이적이고 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우리가 45절 이하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것을 직접 목격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심지어 나사로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체험한 나사로와 그 무익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맞겠습니까?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신, 나를 살리신, 우리 오라 어미를 살리신 예수님이 저대로 끝나실 것인가? 아니면 아니다,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았을까요? 여러분, 11장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선언하신 것은 예, 그 다음 주에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어떤 예고편이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잘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나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 보면 3일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판박이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장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평범하게 보고 절망하거나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돌아가실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특별히 마리아는, 마르다는 항상 뭐 음식하느라고 바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오늘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우리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네 번 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오라버니를 나흘 만에 살리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자인 중에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어느 마리아인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가 분명히 십자가 근처를 맴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살아나실 것이다. 자, 이런 큰 픽처를 우리가 갖고 이제 나무를 간단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숲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왜 예수님 나사로 살리셨느냐?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주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담는다면 이 11장의 기록은 굉장히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마리아가라는 일이 나오는데 향유를 주께 부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12장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향유를 부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향유를 먼저 부어드릴 것인가가 정확하지 않은데, 요한에 의하면 마르다가 먼저 그것을 했다고 요한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면 확실한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이 아니라 그 전이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이 12장 기록 때문입니다. 단지 요한복음이 11장과 12장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읽다 보면 혼란이 오는데요. 사실 복음서는 누가복음만 빼놓고는 앞뒤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누가만 제외하고는 시대순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난 것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건을 주민으로 기록을 했지 연대순으로 기록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누가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기록을 해서 누가복음을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기록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아파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언니한테 잔소리를 들었던 그런 스토리도 여러분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11장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세 남매와는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죽어갑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예수님이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즉 내가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부장 말씀과 연관이 되죠. 맹인을 고치실 때도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사로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사실은 죽죠. 그런데 그 병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가 11장을 읽으면 나사로가 굉장히 클로즈업이 됩니다. 그런데 먼저 힌트를 드리면 44장에 보면 44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라고 말하지 않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마지막 절에 빠지는 것이 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11장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 기록한 장이지 나사로를 클로즈업 시키려고 기록된 장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사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44절의 증언입니다. 죽은 자가 라고 언급함으로써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45절 이하에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모의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제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주제가 11장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나사로는 죽게 되지만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고 죽어가는데요. 이틀을 더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날 죽었는지 그 다음날 죽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이제 16절 이하로 가면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 계산이 좀 헷갈리는데요. 이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오늘 죽으면 오늘이 첫째, 그 다음에 내일이 둘째, 그 다음에 3일, 그리고 4일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박 4일째 있는 건지 이렇게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이틀에서 3일 말씀을 듣고 이틀 더 있다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보면 3일째 가신 거고 그러나 무덤에 들어간 지가 나흘이라고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우리 한국말이 참 좋아요. 서나흘 됐다. 대충 그렇게 받아들이면 사흘도 되고 나흘도 됩니다. 이 한국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한두 선어 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한 개인지 여섯 개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그런 말들을 시골에서는 존경하거든요. 국회에서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계십니다. 왜 안 가셨을까? 사실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죠?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안 가세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이제 우리 중간 스킵하고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흘 후에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갑니다. 마르다는 집에 있고요. 마르다는 항상 움직이고 마리아는 잘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르다가 가서 21절 보면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라도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을 우리가 잘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Martha continued to show her faith in Jesus that he can do anything she asks God.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마르다는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사랑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영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완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을 통해서 가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마르다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은 아직 없었을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부활을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지금 마르다가 한 표현이 굉장히 유대인적인 표현이긴 해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도들도 죽으면 어딘가로 간다는 걸 믿죠. 여러분들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이 왜 사람들이 자폭 테러를 하냐 하면 그렇게 자폭해서 순교하면 어디 가서 칠선녀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간대요. 근데 그게 천국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 영이 어디 가서 자기 죽었는데 칠선이야. 제가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논쟁을 하다가 한번 칼에 맞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못하더라고요. 그럼 죽으면 끝났는데 칠선녀가 아니냐. 계속 웃겨요. 제가 아주 이 말을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What happens to your wife? 그랬더니 화를 확 내더라고요. 제가 많이 놀린 건데 제가 좀 짓고 씁니다. 그래서 런던에 우리 선교여행 갔다가 두 번이나 칼에 찔릴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묻겨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교리가 얼마나 엉성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꼭 최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림의 떡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더니 대답은 못해서 이렇게 화를 내더라고요. 유대인들도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믿는 부활이 아니라 이들은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아서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제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부활을 믿느냐? 우리가 몸이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걸 믿느냐? 대부분 대답을 못할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유대교의 라비와 이슬람의 이마함이 직접 ABC에서 증언한 내용들이에요. 오래된 얘기지만 텟 카플이라는 유명한 앵커가 진행한 60분짜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더네버가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은 기독교와 모든 종교들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이긴 했어요. 근데 텟 카플이라는 분이 사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기독교의 목사와 유대교의 라비와 이슬람의 이맘을 다 초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명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걸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랍비는 우리는 그런 거는 안 믿고 그냥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이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인데 다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대답이었고 이슬람의 이맘은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라고 저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시 부활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부활과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용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유대인들이 나도 부활 믿어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넘어가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잘 대답을 못하는 그렇게 될 텐데,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마르다가 24절에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의미하는 부활과 정확하게 매치가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부활 신앙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 내가 예수님입니다. 자, 26절이 좀 헷갈리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신적인 죽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좀 쉽게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자,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건 누구의 신앙고백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과 굉장히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인데요. 똑같습니다. 사실 마르다의 신앙고백 참으로 놀라운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가 즉시 알아들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이게 좀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을 남들 차별 안 하시고 정확하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이걸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24절에서 애매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7절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바로 마리아에게 갑니다. 아마 마르다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고 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냐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는 좀 스토리가 달라지는 것 같다 라고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부르러 갑니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근데 부르셨다는 말은 여기 없어요. 근데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아마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도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신 사람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다른 설명을 안 하시고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34절에 물어보십니다. 마리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영화로 가시는 거죠. 무덤으로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시고 35절에 가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35절은 한글로는 세 단어인데 영어로는 Jesus wept 딱 두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짧은 구절이 뭐냐 퀴즈를 많이 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퀴즈를 내지 않겠지만 영어로 보면 딱 두 단어라서 성경에서는 제일 짧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금방 살리시던데 왜 우셨을까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몇 초 후에 살리시던데 왜 우셨을까. 나사로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비통이 여기시고 우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나사로만 위해서 우신 것은 이라고 여겨지는 장면인데요. 주님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서 죄의 좀 이것은 신앙 고백이 어려운 단어를 썼죠. 죄의 결과는 비참이다, 미세로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죽음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지금도 아마도 수많은 환자들을 내려다 보시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아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천국에서 편히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과 비참한 참상을 보시면서 지금 예수님 지금도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 흔히 울부짖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대답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들에 죄는 없으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혹은 공감하지 못한 이가 아니라 the great high priest that we have is not the one who cannot sympathize our weakness, but he was tempted in every way we were. It is without sin.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면서 또 지금도 우리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이기는 것에서 많은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말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도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의 그 아픔을 주님이 능히 공감하실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걸 보고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 30절에 이제 좋은 표현이 나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유대인들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의 기대가 이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가 맹인도 고치는 그런 진짜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라면 자 메시아라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여기 그런 표현은 안 나오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의 메시아 수준급에 있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은 못 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씀이 없었지만 그러나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사울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53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지금 기대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겼다. 자 무엇 때문에 비통이 여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불확실한 불안정한 믿음을 비통이 여기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이 여기시는 것인가. 아마 여기서는 글쎄요 죄인들의 유대인들의 부족한 깨달음 때문에 비통이 여기시는 것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무덤에 가셨는데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돌로 막혀 있었죠. 자,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좀 있는 사람들은 돌을 파서 거기를 가족 무덤으로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덤을 전에 유펜 뮤지엄에서 한번 전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 근데 제가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동굴을 파서 예를 들어 뭐 이거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도 아니다. 돌아가면 아브라함의 무덤이란 말이 좀 그런데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안치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사라가 있는 것 야곱과 레아가 있고 야곱과 리브가가 있고 요셉과 레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유대인 부자들은 물을 사서 거기에 가족들을 차례차례로 안치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물을 이렇게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아마 나사로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리마대 요셉의 묘지에 붙이시면서 돌로 누가 가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돌을 옮겨놓으라 하니까 말하다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예수님이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가 어떤 뜻일까요?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게 나타나는다는 말씀인가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영광이라는 단어, 글로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이해하시면 해석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훨씬 썼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은 You'll see the glory of God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뭐냐면 You'll see that God is with me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인재를 볼 것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을 믿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두 가지가 주제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도를 옮겨놓은 후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주제죠 아까 영광이었고 이번에는 아들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동시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똑같은 사건이 일주일 후에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11장에서 나온 두 번째 퀴즈인데요. 왜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지 않고 나사로라 나오라 그러셨을까요? 그냥 나오라 그러면 그 속에 있던 죽은자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라. 그냥 퀴즈예요. 그 옆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10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목자가 양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냅니다. 아마 이게 더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Jesus knew Nazareth so well that he called in by his name. And the shepherd calls his sheep by their name. 양들을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죽은 자가 수족을 데려오는 채 나오는데라고 설명합니다. 나사로가 그렇게 안 하고 죽은 자가 the dead man or the man who had died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이 스토리를 마치면서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달리게 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차절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시고 그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이죠. 예고편을 하나 보여주신 겁니다. 이거 지난번 6주일 전 스토리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요즘 우리 고린도에서 보는데요.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아마 저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사실 많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렇죠. 끝까지 십자가에 따라갔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서 자기가 대항을 했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베드로와 뛰어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다기보다 기대했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이 11장을 이렇게 먼저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리 심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Lazarus resurrection was incomplete because he had to die again. 다시 죽게 되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살아난 몸은 사실은 병들어 죽기 전에 몸 그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팠다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영원한 몸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아픈 것만 없어지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냥 육신, 그 똑같은 육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얼마간 살다가 다시 죽었을 것이고 지금 예수님 옆에 있겠죠. 네, 두 나사로가 있죠. 거지 나사로가 있고 이집단 나사로가 있습니다. 서로 내가 진짜 나사로다라고 둘이 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나사로 역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그도 이제 완전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예고하셨고 일주일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시련을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s,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예수님이 사실은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그 부활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믿는 우리는 그러한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나사로 살리신 사건,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 35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고통이 나 혼자 겪는 내용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나 혼자 겪는 내용이 아니다. 나의 시련이 나 혼자 겪는 시련이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35절과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동정하시는 말씀과 함께 힘을 얻어서 힘들 때마다 네, 사실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 대대사장이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용서와 도우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통과 외로움과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고 또한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고 기도 부탁하시면서 같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서라 나오라 하신 말씀 동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플 때 나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 음성을 들으시고 나아가 주님을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를 보고 함께 슬퍼하는 자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주님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이심을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픔 속에 있는 교우들, 연약함과 시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고